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칸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핵 합의는 매우 훌륭한 합의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란 핵 합의는 이란과 미국뿐 아니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동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 합의의 회의적인 의원들에게 다음 달 열릴 표결에서 이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아메리칸 대학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속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과거 핵무기 감축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이란 핵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지난달 이란 핵 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를 맞바꾸는 이란 핵 합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군 당국자들은 5일 터키 남부 인지릴리 공군기지에서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첫 무인기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군 무인기가 터키 남부 인지릴리 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터키 국경 인근 시리아 지역 내 ISIL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공동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브르튜 차부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ISIL과 싸우는 온건 시리아 반군들의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터키와 미국이 ISIL과 곧 광범위한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척 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중단했다며 항공기로 현장을 둘러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FP통신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왕 부장이 이날 아세안 외무장관들과의 고위급 안보회담에서 중국은 새로 건설된 인공섬들의 건축공사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6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부 지역에서 간척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간척 작업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케리 장관에게 중국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점을 항상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최근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일부라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발견된 물체가 MH370편 잔해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작 총리는 비행기가 실종된 지 515일 만인 오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5일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농무부를 방문해 채권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 협약이 그리스와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지난달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3년 동안 최대 936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재정안정화기구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달 27일부터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화백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적극적으로 문호를...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북한 외교 장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민간단체가 멕시코에 역류 중인 북한 선박 무드봉호 압류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남북 분단으로 70년간 끊어진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이 남북 화합의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이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 지역에서 경원선 남측 구간 기공식이 열린 5일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실질적 통일 준비로 나가고자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단 이전 서울과 원산을 잇던 경원선은 남과 북을 이어준 소통의 통로였지만 지금의 끊어진 경원선은 북한의 가족을 그리는 눈물과 탄식의 길이라며 경원선 복원이 갖는 의미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온 경원선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하여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원선이 복원되면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을 거쳐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된다며 자신의 유라시아 개발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구상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미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연계시키는 창의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해서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남측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화합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돼 서울과 원산 간 224km를 운행하며 물자 수송을 담당했으나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고 6.25 전쟁으로 남북 접경 구간이 파괴됐습니다. 경원선은 한국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복원되면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백마고 지역까지 5.6km 구간을 복원했습니다. 이번에 복원되는 구간은 백마고 지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1.7km 가운데 1단계로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입니다. 나머지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단계 구간은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총 1억 3천만 달러의 비용은 전액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됩니다. 한국 정부는 경원선 북측 구간의 복원 문제에 대해선 남북 협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원할 경우 자재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번 방북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오전 10시 한국의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길에 오른 이효 여사는 11시쯤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맹경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이 나와서 이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이후 3년 7개월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 여사의 평양 도착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에 앞서 자신의 이번 평양 방문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북을 수행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이번 여사님의 평양 방문의 길이 여사님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와 왕래와 교류협력의 길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효 여사를 비롯한 방북단 19명은 첫날 여성종합병원인 평양산원 방문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산원은 이 여사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도 방문한 곳입니다. 이 여사 일행은 저녁에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동안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며 아동병원과 고아원 등을 방문해 직접 만든 털 목도리와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묘향산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관심은 이효 여사가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만날지 여부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방북 전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 여사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북 기간 이효 여사 측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락 체계를 우리 측에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 여사의 방북은 개인 차원으로 이 여사를 통해 한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6일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에서 만나 평양 방문 일정이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의 외교 장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도발 행동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외교 장관들은 5일 아세안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참가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문제 해결과 도발 저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두 장관이 앞으로 수개월 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나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핵 불용과 긴장 조성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절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 장관들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아세안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을 비롯해 영내 모든 나라의 안보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원하며 북한의 이해관계가 모두로부터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이 밖에 파키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외무장관과 각각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병세 장관과 리수영 외무상은 5일 밤 쿠알라룸푸르 시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만찬에 앞서 27개국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한 후 윤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곧바로 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는 핵개발을 결정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당시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4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00년대 초반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로버트 조셉 전 비확산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And there was no consideration that I'm aware of at all about using force when North Korea decided to move.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조셉 전 대사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이란 핵합의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셉 대사는 당시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대사의 같은 발언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토론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량 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선택은 늘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on the peninsula and in particular the vulnerability of Seoul to a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특히 서울이 북한의 반격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에서 일한 세이모 조정관은 1994년에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대북 협상팀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단체가 북한 정부의 자산 압류를 시도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상은 멕시코 영유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인데요. 북한에 억류된 뒤 사망한 김동식 목사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이 근거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민간단체인 슈레타딘 법률센터는 4일 멕시코에 영유 중인 북한 선박 무두봉호에 대한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AP통신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은 4일 멕시코 법원이 최근 무두봉호 압류 소송을 기각했고 슈레타딘센터는 이에 대해 항소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슈레타딘센터는 지난 4월 미 연방법원의 김동식 목사 관련 판결을 근거로 무두봉호 압류에 관한 소송을 멕시코 법원에 제기했었습니다. 앞서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미 영주권자인 김 목사는 1990년대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목사 납치에 가담했던 한국계 중국 조선족 공범 일부가 이후 한국에 밀입국한 뒤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식통들은 김목사가 2001년 북한에서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사망해 평양 상원위에 매장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슈렛 하딘 센터는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에 압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압류 선박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 뒤 이를 김목사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압류 소송에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슈렛 하딘 센터는 주로 이란과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고문이나 테러 피해자들의 소송을 전담하는 법률단체입니다. 무드봉 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6,700톤에 달하는 무드봉 호가 툭스판해 인근의 산호초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후 북한 당국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무드봉 호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 해운 관리 회사의 자산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멕시코 당국은 유엔 결의 이행 차원에서 무드봉 호를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3일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멕시코는 선박을 억류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의 입장 수정이나 취소가 없는 한 선박을 계속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며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무드봉 호가 유엔 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동식 목사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과거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해도 배상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엔 19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 테러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인정돼 미 법원이 북한에 3억 7,800만 달러의 징벌적 보상을 하도록 판결했지만 이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2008년엔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 일부 승무원들이 북한 당국의 가혹한 고문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이 6,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역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 7월에 탈북자 4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에 탈북자 4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4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에 5명, 12월에 2명, 올해 1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1명, 7월에 4명입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처음 미국에 정착한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86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 회계연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 회계연도와 2014 회계연도에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5,6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 출신이 1,0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소말리아, 부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정책 실무회담이 2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방위상이 일본 국회에 설명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들어오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 협정들이 두 나라 모두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들 협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정 체결은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3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나 또 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한일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지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 거론했는데 한국 측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회의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해마다 번갈아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해왔지만 지난해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매년 여름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프에선 충남 서천에 사는 어린이들과 서울에 사는 어린이들이 만나서 서울의 곳곳을 다니면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 YMCA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가 올해도 열렸는데요. 8월 4일부터 3일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캠프는 청소년 서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충남 서천에 사는 다문화 아동 14명이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남산과 놀이공원도 가고 스케이트도 타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서울 YMCA 청소년활동부의 최진영 간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YMCA에서 매년 하고 있는 다문화 평화캠프인데 올해는 주제가 서울 투어로 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중국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 아이들, 그리고 베트남 아이들 그런 순서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뭐 남산 가고요. DDP 가고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캠핑도 하고 아이스링크장을 가서 이제 아이들이 서울의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도농 교류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천의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하고요. 이제 서울의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날 충남 서천에 사는 어린이들과 서울에 사는 어린이들이 처음 만나면서 많이 어색했을 텐데요. 즐거운 놀이로 어색함을 풀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긴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겼네. 세 판이 끝나는 거죠?
자, 됐나요? 몇 명이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명. 자, 또 한번 걸러내겠습니다. 우리 친구 둘이.
가위바위보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게 일정을 시작한 참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서천의 친구들, 또 서울의 친구들과 만난 첫 느낌이 어떨까요?
자모둠의 다바드르즈입니다. 저는 몽골이요. 36명밖에 없어서 좀 그 조용하고 좋고 그러고 쌤들도 게임을 많이 해서 좋고 예전에는 서천 근처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로 이사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좀 그냥 익숙한 편이에요.
저는 고인재라고 합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좋고 해가 서울보다 더 빨리 떠요. 친구들아, 우리 이제 서울 구경할 건데 좀 재밌게 지내보자.
저는 참모둠에 있는 김정빈이에요. 시골이랑 도시는 다르니까 배우는 문화랑 그런 게 다 달라서 적응하기가 어려워.
아, 아직 우리 친구들이 다들 못하는데 다시 선생님 힌트 하나 줄게요. 힌트. 서울 YMCA는 100살이 넘었어요. 자, YMCA는 몇 살이 됐을까요? 자, 우리 친구. 아깝습니다. 땡! 자, 120 땡!
첫날에 친구들과 만나 남산과 동대문, 한강을 둘러본 후 둘째 날에는 놀이공원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추억을 만들 예정인데요. 참가한 청소년들의 기대가 참 큽니다.
스케이트! 얘들아, 우리 2박 3일 동안 즐겁고 질서 있게 지내자.
어렸을 때부터 놀이기구를 좋아했어요.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가고 보람찬 하루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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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참가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하는 선생님들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이번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로네 씨를 만나봤습니다.
몽골 아기는 한국 아기하고 다른 나라, 베트남, 중국 아기하고 같이 캠프를 가는 저와 여러 나라에서 중국, 베트남, 한국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몽골 얘기는 좋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긴 사람 일어서세요. 짝꿍이랑에서 이긴 사람 일어서세요.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서울 YMCA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서울 YMCA 청소년활동부의 최진영 간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울 YMCA에서는요,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때도 그렇고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분기별로 뭐 수영, 탁구,
볼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YMCA 자체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YMCA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같이 할 의사가 있고, 많은 다문화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라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다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을 들어와 있는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간척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일본 정부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일본이 항의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부터 살펴보죠. 관심사이고 또 핵심 의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인데요. 중국이 이곳에서 간척 사업을 중단했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일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서 땅을 매립하는 간척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척 사업을 일시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중단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의 간척 작업 중 일부를 곧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AFP통신은 동남아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왕 부장이 고위급 안보 회담에서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해당사국 간 갈등이 좀 완화되는 건가요?
예, 왕이 부장은 분명히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을 의식해서 서둘러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당사국들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역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를 했죠.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 해역에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시설물 군사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케리 장관이 남중국해 분쟁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중국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케리 장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왕이 부장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왕이 부장은 인공섬 건설이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고 남중국해 문제는 관련국 간에 논의할 문제로 제3국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기자들에게는 케리 장관과의 대화가 잘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왕 부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왕 부장은 캐리 장관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상호 이해를 높였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다짐을 미국이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합의를 이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5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LF에는 미국과 중국 또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아세안 회원국들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대응 수위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필리핀이 중국과 가장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 등 간척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 선박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베트남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빙밍 베트남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책임감과 선제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담에선 의장 성명 최종 문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지난해 ALF에서도 참가국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느라 회의 종료 나흘 뒤에야 의장 성명이 발표됐었습니다. 성명 초안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남중국해 간척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들어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일본 정부 인사를 도청했다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지난주 밝혔는데요. 굉장히 뭐 민감한 문제인데 일본이 항의를 했군요, 역시.
예, 이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화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전화회담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동맹으로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것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사 뒤 결과를 일본 정부에 설명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바이든 부통령도 이번 사태 유감을 나타냈죠?
예, 스가 장관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국가안보국 NSA에 의한 통신기록 수집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이 일본에서 큰 논란을 부르고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일 동맹의 신뢰를 해칠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도청을 했는가 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진 않았다면서요?
예, 스가 장관은 이번 전화 통화가 도청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안의 성격상 답을 삼가겠다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 부처와 일본 기업, 개인 등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이 된 35개 대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첫 집권 당시인 2006년 시작됐고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미야자 요이치 경제산업상 등 정부 관료가 감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무역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고 위키리크스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미국과 정보 동반자 관계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위키리크스의 비슷한 이 감청 폭로가 그동안에서도 분명히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위키리크스는 지난 6월에는 미국이 적어도 3명의 프랑스 대통령을 감시했었다고 폭로해서 외교적 마찰을 이뤘습니다. 또 2013년에는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감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예, 브라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보사노바 음악과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상, 카니발 축제로 유명한 도시죠. 말씀하신 대로 남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만 올림픽이 열렸고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올림픽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리우데자네이루시 페드로 파울로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Nós já estamos aqui com a ampulheta virada e contando por dia. Mas eu não tenho dúvida que
페드로 사무국장은 365일이 남았는데 하루하루 초읽기를 하고 있다며 모든 준비 작업이 일정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고 밀린 작업은 다시 궤도에 올랐으며 일부 경기장들은 90%에서 95% 완성됐다며 리우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에선 현지 올림픽 기반 시설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현재 공사 진척도는 70에서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리처드 파운드 IOC 위원은 리우올림픽은 8월 5일 시작하는데 8월 4일 자정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수상 경기가 열리는 장소들에서 심각한 수질 오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리우올림픽 수상 경기장의 수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계보트연맹도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과나바라만 수질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예, 수질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죠?
예, 미국 AP통신은 리우올림픽 수상 경기장에서 채취한 물을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수증 바이러스와 세균 수치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특히 심한 설사와 구토, 호흡장애 등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리우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70% 이상이 제대로 정수 처리되지 않은 채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인 존 그리피스 씨는 AP통신에 그곳의 물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어떤 입장이죠?
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리우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의 바하다 치주카 해변에서 브라질 선수들과 몇몇 종목의 시범 경기를 한 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질 오염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games,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will have good conditions for.
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질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면 1년 뒤에는 훌륭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브라질은 또 전통적으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네.
부분 역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공공치안연구소에 따르면 리우시에서는 최근 수년간 총기 사고와 강도, 절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빈민가에서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올림픽 기간 중 강력한 치안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무려 8만 5천 명의 군과 경찰을 동원할 예정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치안 인력 4만 2천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올림픽 예산 가운데 치안을 위해서만 15억 헤알, 미화 4억 3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진행자께서는 매운 음식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아마 뭐 다음 소식이 매운 음식과 관련이 있는 소식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같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고추 등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학원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원들로 이뤄진 국제연구팀이 30살에서 79살의 중국인 무려 48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영국의학저널 최신 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저한테도 반가운 소식인데 매운 음식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번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10% 낮았고 세 번에서 일곱 번 먹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14% 낮았습니다. 다만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운 음식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
또 마른 고추보다는 신선한 고추를 먹는 경우에 암, 심장질환, 당뇨병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는데요. 신선한 고추에 캡사이신, 비타민C 등이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30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어제에 이어서 흐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29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들어서 점차 거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오전 오후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23도, 최고 30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고 최저 15도, 최고 28도로 예상됩니다. 선봉은 구름만 조금 끼겠고 최저 23도, 최고 27도. 완산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칸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핵 합의는 매우 훌륭한 합의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란 핵 합의는 이란과 미국뿐 아니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동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 합의의 회의적인 의원들에게 다음 달 열릴 표결에서 이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이란 핵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지난달 이란 핵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를 맞바꾸는 이란 핵 합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군 당국자들은 5일 터키 남부 인지릴리 공군기지에서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첫 무인기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군 무인기가 터키 남부 인지릴리 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터키 국경 인근 시리아 지역 내 ISIL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공동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브르튜 차부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ISIL과 싸우는 온건 시리아 반군들의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터키와 미국이 ISIL과 곧 광범위한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척 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중단했다며 항공기로 현장을 둘러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왕 부장이 이날 아세안 외무장관들과의 고위급 안보회담에서 중국은 새로 건설된 인공섬들의 건축공사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6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부 지역에서 간척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최근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일부라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발견된 물체가 MH370편의 잔해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작 총리는 비행기가 실종된 지 515일 만인 오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5일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농무부를 방문해 채권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 협약이 그리스와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지난달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3년 동안 최대 936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재정안정화기구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달 27일부터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5일 그리스와 채권단 간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달에 합의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가능하면 오는 20일 이전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킬로헤르츠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